오늘은 일종의 선교 보고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떻게 반석교회를 섬기다가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한국에서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미국에는 이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한 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2002년부터 2008년 여름까지 한국에서의 7년 동안의 사역을 정리하고 저는 2008년 가을이 시작될 무렵 처음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2013년 여름까지 횟수로 만 5년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5년 가운데 4년을 반석교회 식구들과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반석교회 식구들과 함께 보낸 그 4년 동안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누렸습니다. 구목사님과 송사모님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분해겨운 대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참 즐겁고 마냥 안주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석교회를 섬기던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내적 압박과 영적 부담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죄악의 길을 걸으며 전혀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더욱 죄악의 길을 걸어가던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제 마음 또한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점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레미야가 골백번 다짐했던 것처럼 저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그저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역 잘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그게 반석교회를 복되게 하는 일이다 라고 골백번 되뇌이며 그 영적 부담을 떨쳐버리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예레미야처럼 제 심령은 자꾸만 시뻘건 불덩이가 되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으며 영원한 지옥의 길로 치닫는 한국교회 상황을 그냥 모른 채 두 눈 감고 외면한 채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 심령에 붙은 구령의 불길은 제 영혼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저는 제 심령 깊은 곳에서 타오르던 영적 부담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2013년 가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만,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던 바울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몇 차례나 간곡히 부탁까지 했지만, 그 극진한 섬김과 간곡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뿌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붙들고 떠났던 바울처럼 구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반석교회 식구들의 사랑어린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끝내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저 막연히 죄로 인해 죽어가는 조국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그 마음 하나 붙잡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희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에 매진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발 700m가 넘는 옥방이라는 산골 마을의 작은 교회에서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작은 처소를 하나 마련해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북 구미에 있는 작은 상가 2층에 개척교회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난방도 되지 않는 거기에 텐트를 치고 가을 겨울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월은 마산에 있는 한 선교센터 유치부실에서 기도하며 도합 1년의 시간을 오직 말씀 묵상과 기도에만 전념하며 보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한국교회 기성교회에 가서는 목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한국교회들이 삼성과 LG와 같은 세상의 회사들이 하듯이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를 청빙했고 또 세속적인 방식과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년을 기도에만 전념하며 보내다가 한 작은 교회의 도움을 받아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총 5가정 대략 10명의 성도를 보내주셨습니다. 90세가 다 되어 잘 걷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정신이 흐려진 할머니 한 분, 그리고 그 할머니와 사는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 한 명, 또 심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여자 집사님과 말기 간 경화와 알코올 중독증 환자인 그 여집사님의 남편, 처음엔 이렇게 네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이분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하루가 갈수록 거의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알코올 중독증 남자 성도는 결국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술로 보내다가 간 경화가 악화되어 어느 날 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그 아내 집사님도 남편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분열증 증세가 심해져서 결국은 정신병원에 감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여집사님을 정신병원에 보내드리는 것을 마지막 섬김의 사역으로 이렇게 첫 번째 개척은 조용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젊은 집사님 가정을 세 가정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정 가운데 또 두 가정의 여집사님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심한 우울증으로 두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고 우울증약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어렸을 때 그리고 직장에서 당했던 성적 학대의 상처로 인해서 남성 혐오와, 다시 말해서 남자 목회자에 대한 혐오와 대인 기피,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며 참된 믿음의 가족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안에 정신질환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 오랫동안 침투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떡대기에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했지만 이분들은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강하게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사님 부부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그래서 학위를 받아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명목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은 그 귀에 들리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기에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정도 예배 생활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율법주의고 수요 예배나 구역 예배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아이를 학대하는 것, 아동 학대라며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어른들은 예배를 드리지만 아이들은 방치되고 학대되는 것이 아니냐며 드러내놓고 예배 중심 신앙 생활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목회자로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기도 생활은 부지런히 해야 한다. 그것은 목회자인 저 한 사람의 생각이나 목회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다라며 계속해서 타협하지 않고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했고 자기 소견에 따라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불경건한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육체의 질병이나 정신적 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이 문제였습니다. 그 영혼이 병들어 있었고 그 병든 영혼이 지속적으로 참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적당히 종교생활만 하면 얼마든지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목회자의 가르침이나 신앙생활이 본인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키는 데 걸림이 되면 그때는 거침없이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제가 목회하면서 섬겼던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바로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도 제가 섬겼던 교인들은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나름 순수하고 믿음이 좋고 교회 일에 열심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없고 자신과 자신의 삶으로만 가득 찬 공허하고 덧없는 인생을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초국교회의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을 직접 목회 현실에서 체감하면서 제 영혼은 점점 소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변하려고 하지 않는, 아니 변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게 한 달, 1년, 2년 정도 된 게 아니라 몇십 년, 아니 평생의 삶의 패턴이 되어버린 교회의 실상을 마주하면서 저는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한탄하며 울부짖음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스스로를 믿음 좋은 사람이라 여기며 혹은 서로를 믿음 좋은 사람이라 부추기며 가식과 외식과 위선의 삶을 사는 대다수의 목회자와 교인들을 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분노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고 또 어떤 때는 깊은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작년 하반기까지의 일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구목사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반석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발 단 하루를 살아도 신자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믿음의 가족을 이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만 해달라는 저의 투정어린 부르짖음을 듣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는지 아니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석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4년 반 동안의 시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인생에서 신자로서 가장 복되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지난 사역을 되돌아보면 부끄럽고 모자란 것뿐이지만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며 원없이 하나님 앞에 떼쓰고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초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멀찍이 서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며 사역할 수 있었지만 직접 그 죄악된 현장의 중심부로 들어가 부딪히며 깨지며 원없이 말씀 그대로 목회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지만 그래도 몸부림이라도 쳐볼 수 있었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지금까지 저의 지난 4년 반 동안의 행보와 사역에 관해서 그것도 별로 자랑할 것도 없는데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뿐인데 이렇게 길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다가 비디시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44절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자 그 비디시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48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은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 역시 바울과 바나바는 대단하다. 비디시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은 성공적이었다. 사도행전 성경기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디시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에 관한 성경기자의 기술의 그 포커스는 다른 데 있습니다. 비디시아 안디옥에서의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굉장한 적대감 속에, 긴장감 속에, 악의 가운데, 부정적인 결과 가운데 마무리되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탐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그 비디시 안독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진심으로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46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거절하다, 거부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생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 consider하지 않았다,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았다, 저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그 복되고 귀한 복음, 생명의 그 복음의 가치를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그것들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했던 겁니다. 그래서 50절을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을 받고 그 지역에서 쫓겨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선교팀을 쫓아낸 주체가 유대인들, 경건한 기부인들, 유력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고 종교생활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일 성수는 절대 하고 새벽 예배 꼭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금식도 하고 11조 헌금 생활 그리고 구제 봉사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렇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기부인들, 영어 성경을 보면 God fearer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 유력자들, 그 사회에 덕망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신분적으로 봤을 때 안정된 지위에 있는, 덕망 있는, 존경받는,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매너 있는 사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성경을 잘 알고 종교생활에 열심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업신여기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쫓아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1절을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습니다. 이 사도들의 행동은 아주 성경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으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 도시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이 불결하고 부정한 이방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의식적, 상징적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선교팀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는데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고 God fearer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나는 이 부정하고 더럽고 죄악된 것들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심판과 나는 무관하다라는 의미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여기까지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을 오늘 같이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핍박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죄악과 상관없다라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충만함 가운데 떠났습니다. 여기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1차적인 문맥적 의미는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방인들입니다.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의 무리에는 복음을 전한 주체인 바울과 바나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복음을 증거한 대가로 핍박받고 쫓겨났지만 그냥 먼지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 게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떠나갔습니다. 한글 성경과 많은 영어 성경에는 그냥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NASB 성경을 보시면 continually, 계속해서 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전체 사도행전 내용을 봤을 때 그게 좀 더 정확한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어느 한 순간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했고 그러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기자가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에게 조국교회란 어딥니까? 바울에게 조국교회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 내 동포고 내 민족입니다. 근데 그 나의 조국, 나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을 때 그 능력과 진리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오히려 그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핍박하고 외면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냐? 발에 먼지를 떨고 다른 데로 갔더라. 그러고는 이 말씀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은 둘째치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탄의 회당이 된 많은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보다 가라지가 훨씬 더 많은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불의하고 불법하고 불공정하고 많은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들과 많은 성도들의 여러 가지 불합리함과 무례함과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그리고 어쩌면 죽어있는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 기자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불법하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맞습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런 죄와 상관없다. 아무리 세속적인 길을 걸어가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좁은 길, 믿음의 길, 거룩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기쁨과 성령이 계속해서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지난 4년 반 동안의 제 사역에 관해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러고서는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어느 순간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뭔가? 제자들은 계속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는 우리 마음의 내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이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내적인 상태가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은혜로 충만한 성령 충만은 구체적으로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과 리더들과 성도들의 삶을 보면 낙담이 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반드시 세워가실 것을 믿고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불의하고 불법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겼고 분노했고 하나님께 불평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은 속히 이를 것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더딘 것 같지만 곧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해라.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 깊이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은혜로 충만한 그 성령 충만의 상태는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입니다. 목회자의 허물을 보고 교회 리더들의 허물을 보고 또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정말 가슴 뜨거운 사랑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를 보면 우리 거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에는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전에 사울이었던 바울이 거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되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기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기자는 성령 충만의 정의에 대해서 기술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기도한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생명을 전하고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물리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죽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향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죽이라고 외치는 무리를 향해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 영혼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란 이제 외적인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외적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뭐냐? 시편 15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규원문에서 읽었던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기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주여 성령 충만한 자가 누구오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2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성령 충만의 상태를 외적인 삶의 객관적 상태로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 충만의 상태는 동전의 양면처럼 삶의 객관적 형태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찬양 집회 참여해서 막 뜨겁게 찬송하고 눈물을 몇 시간씩 쏟아내고, 아니면 뭐 어디 모임에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아주 평범한 거. 3절에 있는 것처럼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겁니다. 언어 생활에 주의하는 겁니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행동에 주의하는 겁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의 언어 생활, 그 다음에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여기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비즈니스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라는 주부든, 아니면 학교의 학생이든, 직장생활하는, 아니면 비즈니스하는 사람이든, 내게 주어진 삶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실하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죄악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떴던 시기에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그리고 불의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만 식어졌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 불의하고 불법하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고 극단적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 공의를 짓밟아 뭉개버립니다. 불합리하고 인간적인 것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것들을 압도합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죄에 오랫동안 혹은 평생 연루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불의한 현실에 대해 분노하며 교회를 향해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목이 터져라 자신이 올바르다고 믿는 것들을 외쳐댑니다. 이게 잘못이다, 저게 잘못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리고는 속 편하게 다른 교회로 가는 거죠.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내가 옳다라고 믿는 곳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야 됩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리를 전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것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끝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힘주어 외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적어도 성령 충만하기를 계속 애를 써야 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 불의한 현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실제로 많은 죄악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그 문제들을 지적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올바른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나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되겠죠.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불의하고 옳지 않다라고 믿는 바를 말하면서 동시에 내가 그 목회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지,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해서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실에 주의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누가 보더라도 빛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냥 옳지 않다,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하고 막 살아가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산다면 똑같은 겁니다.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깨끗한 양심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나에게 있는가?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작은 영역이지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지만 계속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반석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